과 성경 암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잠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무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되는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로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로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 한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고 한나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한나가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먼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없었고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에 온갖 무질서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고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성전에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리고 이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시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닙니다. 한나가 살던 그 가족도 만만치 않게 어지러운 가족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는 가정은 어땠습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이기는 했지만 그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적당히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적당히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엘가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분인나가 옆에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는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심하게 놀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리는 게 아닙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격분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냐면 미완료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번 열받게 하고 한번 화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콕콕콕콕콕 찔러댔다라는 말입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한나를 찔러댔습니다. 한 번만 찌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끊임없이 찔러댔습니다. 아니,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마다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울고 먹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나를 분인나가 찌를 때마다, 아니 분인나가 한나를, 예, 한나가 분인나가 한나를 찌를 때마다, 아, 헷갈렸어요. 예, 분인나가 한나를 찌를 때마다 한나도 마음이 계속 괴로워서 그때마다 울고 그때마다 먹지를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한나가 분인나 앞에서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계속 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한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 끊임없이 한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한나의 잘못인 것처럼 한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정죄했던 그 욥의 새 친구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한나를 비난을 합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아도 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매년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 두 배로 많은 재물을 허락을 해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단지 재물만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가나는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식 없어도 괜찮은데 왜 당신 이렇게 슬퍼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두 배의 재물로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엘가나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세상에서 간단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때로는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쇼핑하시면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홧김에 사시면 그때는 뭐 마음의 평안함이 올지 모르지만 결국 카드 영수증이 날라올 때가 되면 더 크게 낙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술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 순간에는 잊혀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아픔은 술이 깨고 나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그 아픔과 상처의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어떤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어떤 세상 사람으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나라고 생각하시면 분인나가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만약에 드라마나 연속곡이었다면 아마 한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아, 나를 사랑하는 엘가나를 통해서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인 엘가나한테 일러서 저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라고 바가지를 막 긁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남편을 이용해서 분인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잔인하게 남편을 그 자리에서 독차지하면서 분인나를 멸시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엘가나에게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다 포기하고 그냥 순수한 여주인공처럼 그냥 엘가나의 사랑만 받고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한나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하는 통곡의 방향을 보십시오. 한나는 누구를 향하여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이 납니다. 아니,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리를 지르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물을 흘리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한나가 분인나 앞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렸지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서 20장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할 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살날을 15년이나 더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괴로운 마음을 품고 눈물로 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재물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갑절의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권력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과 명예와 재물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한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만족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은 더 말라오게 되어 있고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오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재물을 쫓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를 쫓다가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 눈이나 귀에 그저 밴드 하나 붙이면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밴드 하나 붙이면 그 아픈 것이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한나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니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사모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라. 한나의 기도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 고통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다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 때 요 자카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이 rememb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제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기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그 기도가 기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기억하는 데서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노아의 가족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기억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내 시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언제 멈춰 설지, 요셉이 언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 고넬료가 언제 구원을 받게 될지, 한나가 언제 아이를 갖게 될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기가 가장 정확하고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한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나의 괴로움으로 시작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선지자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한나는요, 단지 아들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요,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나를 위해서 드린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보십시오. 한나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는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는 데서 멈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도 기억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은혜를 체험하기는 바라지만 막상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영광과 내 만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한나의 기도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네 살 된 둘째 아들이요, 저랑 이렇게 놀다 보면 이렇게 저한테 장난감을 좀 찾아달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갖다가 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데요, 가끔은 그냥 저기 보이니까 아 예원아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가는 게 아니고 요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손끝이 아니고 저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쪽 손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이쪽 손을 보는 겁니다. 장난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손끝에는 장난감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자리를 봐야 거기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힘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문제들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는 대신에 자꾸 다른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 보는 걸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다른 데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한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대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노하다우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한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술 끊으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영적이지 못하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거랑 술 취한 것도 구별하지 못한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게 무슨 뭐 대제사장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을 불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대제사장이 한 말이 아무것도 와닿지를 않습니다. 한나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한나에게도 아, 그 엘리가 그렇게 훌륭한 대제사장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형식적으로 말해줬을 때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요 엘리의 그 말을 그냥 듣고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는 눈앞에 엘리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한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 보이는 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소경들이 믿는다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 관심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섬기다 보면 교역자들, 목사들이 시험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간고사 기간이랑 기말고사 시간이 되면 목사들이 시험에 듭니다. 아이들이 잘 나오다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왜 안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더 큰 시험에 듭니다. 그 왜 안 나왔니 물어보면 부모님이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인 겁니다. 부모님도 교회 너무 잘 나오시는 분들인데 아, 너희 엄마 아빠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 예, 일단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공부를 먼저 잘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 이런 말을 할 때 교역자들은 더 큰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내 자녀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는 사무엘을 젖뗄 무렵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젖뗄 무렵이면 한나의 나이는 많아봐야 4살 정도, 아니 그 사무엘의 나이는 많아봐야 4살 정도 되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진짜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약속을 지켜서 성전에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성전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지 않습니까? 이 귀여운 4살짜리 아이를 성전에 들이면 엘리가 얘를 돌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맡기면 사무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한나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서 엘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났는지 아십니까? 홈리나 비느하스처럼 자라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사무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내 자녀를 훌륭하게 만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어쩌면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이제 4살밖에 안 된 나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그냥 성전에 놓고 가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 사실이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라는, 그래서 어머니가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평생 사무엘의 마음에 기억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놓인 시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모습을 자녀 손들에게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삶으로 본이 되는 어머니였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가르치는, 기도로 사무엘을 가르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한나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하지 못하지만 너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 크리스찬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맛잃은 소금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는 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더 크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이 일만 되게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더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입으로는 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주님께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요 한나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대신에 삼남이녀를 더 낳게 해주시고 그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꾸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봅니다. 그럴 때 세상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게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